12월 2일 수요일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게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매우 빠르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이죠. 임박했다.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의 그 잘못된 죄악을 응징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실피 울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슬피 울 수밖에 없는 날,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임박했기 때문에 빠르게 가깝도다, 가깝도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우치고 뉘우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는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할 그 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과 고통의 날이라고 합니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것은 단순히 흑암이라는 것은 영적인 흑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날이다, 분노의 날이다.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격변적이고 이렇게 엄한 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임을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환란, 고통, 분노, 캄캄, 어두움, 패망, 흑암이다, 어둡다. 그 심판이 이마만큼 어둡고 참담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그 유다 성읍이 어떻게 됩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마치 전쟁에서의 그런 어떤 일어났을 때 임박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되고 전쟁을 심각한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날로 인해서 고난과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맹인같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소경같이 되어져 있는 상황,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맹인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무것도 그 환란과 재난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할 수도 없고 그것을 대비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임박한 고난과 재앙, 여호와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맹인같이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날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바로 가깝게 임박했으니까 깨달아야 된다.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러야 될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깝고 임박하다. 그 날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어제 우리가 봤듯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을 준비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 속에 이 백성들을 놓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의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17절의 이는 그들이 다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범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심판, 바로 이 범죄, 그들과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이 범죄라는 이 죄라는 말은 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공통적으로 사용해 줬는데 인간의 그런 의도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죄악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관역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항상 이 화살이 잘못된 이 정확히 조준하지 못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잘못된 관역에 잘못된 곳에 이 화살이 박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잘못된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우리들,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자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 관역이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대상이 될 때 모두 다 그것은 다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바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서도 주일날 보지만 노아 시대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간양했기 때문에 정말 노아 외에는 의인이 없었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가 외치고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도 그 말씀에 아무도 귀 기울이는 자가 없었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역을 향해 나가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처참한 현실이요 인간의 현주소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쏟아집니다.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참담한 상태입니다. 피를 쏟게 하십니다. 티끌같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다 부서뜨려버립니다.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어서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로 변화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엄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티끌 없는 것과 같은 무가치한 존재로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이 죄는 자기가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죄값을 받든지 아니면 악인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아, 저 사람 악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네. 결국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자기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신 하나님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은과 금을 좋아했습니다. 우상만 동경하고 우상만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재물을, 재산을, 이 은과 금이라는 것들을 보화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과 금,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들, 재물, 재산,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이라는 심판의 날에 그것들 자기들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조차도 가장 아끼고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들조차도 자기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자기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재물과 은과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동경하고 있다가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도 되지도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치시는 징계 앞에서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이 소용 가치가 없어짐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심판을 통해서 특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가치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딱 두 손 들게 하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 재산, 보화, 내가 가장 아끼고 있다고 하는 것들, 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최대 가치라고 간주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에 목숨 걸었는데, 하나님 다음으로는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내가 동경하고 내가 가장 원했던 것들, 이 유다 백성들한테는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은금이었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금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보화나 재산이나 재물만 은금이겠습니까? 돈이 아니라도 명예일 수도 있어요. 권세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꿈꾸는 어떤 목적과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은금에 비유될 수 있어요. 은금만 아니라 내가 동경하고 내가 바라고 성취하고 내가 이 땅에서 갈급히 간구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은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은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은금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동경하고 내가 가지고 성취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여지까지 이뤄놓은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질투가 불에 삼켜지리니,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스바냐 선지자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합니다.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죄의 술취,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참담한 그런 현실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수치를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민도라고 하면서 정말 영적인 우리의 취약된 우리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해도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수치를 모르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백성들과 같은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그들로 그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그래도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모일지어다라고 그들의 촉구를 합니다. 왜 촉구하고 왜 모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래요?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 백성들을 회집하고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분노의 날에도 처참하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김과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자들이 누굽니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고 깨닫는 자입니다.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 귀한 삶, 은총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총받은, 은혜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나의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만큼 은혜의 삶은 없어요. 이 백성들이 수치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의 수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가 될 때 바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하고 그 겸손한 자들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 그냥 잘못했습니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찾는 게 회개자의 삶입니다. 이런 여호와를 찾는 찾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의 날에도 하나님의 숨김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구함으로 내 자신의 영적인 수치와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